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밝히 보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쓴 서신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서신의 그 처음 부분에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신자에게 찬송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온다. 그건 진짜 참 힘든 그러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사도 베드로가 근데 그러한 그 신자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말을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 어려움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그처럼 그 나에게 죽은 형편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신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고 있는 그러한 신자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면은 신자는 어떠한 그 환경과 형편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항상 그러한 존재로 나와져야 되고 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그러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얘기죠. 근데 사도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하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이 사도의 그런 말들도 결국에는 관심받기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과 또 세상의 그 기업, 세상의 어떤 보화라는 걸 우리가 저울질을 했을 때에 하늘의 기업이라는 이쪽으로 기우고를 쳐야 이 세상보다 하늘의 기업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세상이 쪽으로 그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오게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나 또 돌에 맞고 죽을 위기까지 겪었으면서도 오히려 어떤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이 결국은 딴 나라 얘기로만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그 마음이 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결국 성경서 얘기하는 사도의들의 얘기는 결국 딴 나라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얘기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이 원하고 땅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의 기업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이 사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관심이 되지를 못하고 또 어떤 시큰둥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러한 얘기 정말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딴 나라일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떠나야 될 곳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은 나그네로 살았을 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나그네 입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나그네도 아니고 또 하늘의 기업이 아닌 항상 이 세상에 향한 그런 마음속에서 이 성경을 대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관심과는 안 맞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들은 이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곳으로 또한 나그네로 이렇게 여기고 이 서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사도들의 모든 얘기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다 항상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만이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항상 여기에 이제 관심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도들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는 그 형편 속에서도 신자다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나요?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어떤 그런 방법이나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런 형편에서도 또 저런 형편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너희들은 신자로서 머물러 살아가는 항상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신자다움 잃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게 사도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 관심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길로 또 무엇을 바라보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그 점이 항상 여러분이 중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러한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생활 그게 믿음의 결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세상 속에서의 축복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와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육간의 구원이다. 이러한 건 성경서 사실 말하지를 않습니다.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도들은 육신에 대한 구원은 말할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고난과 그런 핍박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도는 육신의 구원, 어떤 복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지는 게 육신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그 구원이 어떤 육신의 고난으로 흔들리는 그게 있었더냐 말이죠. 그게 없었거든요. 죽음조차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살았던 소망과 기쁨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겪었던 그런 육신의 모든 고통들은 그들의 고생이 아니었어요. 괜한 고생이 아니라 그 사도가 어떠한 소망과 어떤 기쁨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붙들고 있는 그 소망, 사도를 붙들고 있는 그 기쁨, 그 찬송, 그게 어떤 것이냐, 그게 이처럼 대단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곧 사도가 겪었던 그런 고난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고난 속에서 그들은 흔들림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만큼 사도를 붙들고 소망과 믿음이 견고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이 그만큼 크고 견고했던 것이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의 고난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도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어떤 방향 인도했던가, 그 방향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삶의 방향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말하지만 사도들은 실컷 고생시켜놓고 고통 속에 있게 해놓고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편안함과 축복 속에 살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다르단 말입니다. 사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죠. 사도를 인도했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가 바다에서 그 닻을 내리고 있으면 풍랑 속에 배가 떠내려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닻과 같은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내가 주님에게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주님께 단단히 붙잡아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지. 믿음이 나를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 흔들림 있을지언정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나를 주님께 붙들어 놓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언제 증거되고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는데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모습이 증거되기는 힘들 거예요. 풍랑이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주님 안에 흔들림이 없느냐, 떠나가지를 않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고통의 그런 모습에서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 붙들어 놓으면서 영혼의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주어진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걸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로서는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것, 세상 속에 있는 나로서는 소망할 수 없는 걸 소망해 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소망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늘의 기업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왜 하늘의 기업이 믿음이 아니면 소망할 수가 없느냐? 하늘의 기업 말 그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걸 누가 소망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소망을 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믿음이 있어서 말미암아서 세상의 악함과 마지막을 보게 하고 또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는 소망 둘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의 기업, 그게 우리에게 영원화 소망이 된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길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길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그건 역시도 우리를 단 연단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소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 어떤 고통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을 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베푼 기적을 목격했다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을 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기적을 우리가 또 겪으면서 우리 육신에 이익이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 보고서도 실망을 했고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실망한 그 속에는 그 몰골이, 그 출신 성분이 메시아답지가 않다는 것이 단단히 한몫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꿈속에서 보면 원이 없겠다, 뭐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보면 내가 꿈속에 주를 만나면은 믿음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예수님 모습이 뭐겠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광채가 막 나고 영광스럽게 변한 희양찬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나타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은 그래도 기뻐하겠냐 말이죠. 그 예수 똑같이 밀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다 그런 예수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뭘로 인해서냐?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 있는 영광과 또한 칭찬과 존귀를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존귀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 주를 만났을 때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가 얻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이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신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수시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우리를 붙든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다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은 믿음 생활 잘하면은 편하게 산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수시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는 그런 걸 붙들어가지고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어다 놓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상관없이 구원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구원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면서 구원의 자리에 집어넣으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날 건졌다는 그런 말도 그 믿음 안에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내 고생이니 찬송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 붙들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그 일은 내가 편하든 내가 고난 속에 있든 중지됨이 없단 말이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받는 재앙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영광 자리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흔적들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어떤 편함, 그 환경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진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시련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말을 던져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았을 때 나올 것은 찬송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봉사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근 회장의 딸이 그 외국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딸이 살았으면은 엄청난 재산을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죽은 딸에게는 그 아버지가 대신 전부를 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가져온 단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끊어지지 않는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끊어지지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분명 확실한 것이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한 의지입니다.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회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았을 때에 왜 감사가 안 나오겠느냐, 그게 베드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가져온다면 하늘의 기업 꿈도 못 꿀 그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의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열심히 기업을 있는 대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그 자리로 이끌어 놓고야 말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붙들어 놓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일로 항상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때때로 우리를 믿음의 연단이 있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있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있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이죠. 긍휼이고 그 사랑 흥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를 얼마나 큰 귀한 존재로 또한 귀한 것을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연단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난다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질 거다. 그게 사도의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걸 놓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도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참되고 영광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사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 믿음을 준 이유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일의 그 이유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모든 것도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택한 백성을 이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의 그 자리에 이끌어놓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은 신약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있는 선지자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죄를 막 선포하고 책망을 하고 심판을 외칠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죄를 얘기하고 막 심판 그 어떤 징계 이것을 얘기할 때에는 오직 막 때리고 책망하고 이것만 달랑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그런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망이나 또 죄를 막 드러내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 죄에 대한 책망 속에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더라. 그런 얘기죠.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망해야 될 자신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했던 것. 이게 선제 이력이기 때문에 그 책망 속에는 은혜가 담겨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있는 거예요. 막 죄만 있고 책망만 있고 심판만 있는 그게 구약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담겨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지자 일이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 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섬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지만은 성령 안에서 바로 내 얘기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나 그 얘기예요. 예, 구약의 선지자 외쳤던 그 소식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면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런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몰랐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 이렇게 말하고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 이런 얘기는요, 성령이 임한 자들만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 얘기한다 해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 놀라운 일이 뭡니까? 곧 죄만 짓는 나 같은 그러한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연단시키면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로 이루어내시고 그 결과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 믿을수록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로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도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굳건한 것이냐 이걸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감사하는 그런 자기 백성을 시련과 고통으로 밀어넣으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신자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냐는 그런 어려운 일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자가 어떤 삶에서 겪는 그런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생으로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는 그 속에서 하늘의 기업이 더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더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도구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깊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항상 믿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뭘 알게 하기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찬송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사랑과 궁유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외면한 채 쉽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한 끊어지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에 주어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셔서 영원한 구원의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